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20, 2020년, 2010년대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신년 각오, 목표, 액션 플랜 다시 세울 때이기도 한데요. 새해 계획 중에 운동하기는 늘 목록에 오르죠. 요즘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때마침 이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연구 내용이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이 새해를 앞둔 미국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이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린 결론은 운동이 돈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당신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꼈나요? 스트레스, 우울증, 감정적인 문제로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버나요? 그리고 자전거, 아이들 돌보기, 달리기 등을 포함해서 75가지 신체 활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답을 종합하고 분석했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1년에 평균 35일 동안 기분이 나빴고 비활동적인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던 시간이 평균 18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과학적으로 이 운동할 때 느끼는 행복의 가치는 1년 월급이 2만 5천 달러 느는 것과 견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나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 3번에서 5번, 한 번에 30분에서 60분짜리 운동을 했을 때라는 겁니다. 만약 하루에 3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면 아예 하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 건강이 나빴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나요?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일주일에 한 4번, 30분씩이라도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 결과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She's Always a Woman 들어보시죠. And she can ruin your faith with her casual lies. And she only reveals what she wants you to see. She hides like a child,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can lead you to love, she can take you or leave you. She can ask for the truth, but she'll never believe. And she'll take what you give her as long as it's free. Yeah, she steals like a thief,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Oh, she takes care of herself. She can wait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And she'll promise you more than the Garden of Eden. And she'll carelessly cut you and laugh while you're bleeding. But she'll bring out the best and the worst you can be. Blame it all on yourself, 'cause she's always a woman to me. Takes care of hersel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마트 TV 스토킹. 미 연방수사국 FBI가 올해 사이버 먼데이 최고 인기 품목이었던 스마트 TV 구매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NN 방송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이버 범죄자들이 마치 개인용 컴퓨터를 해킹하듯 스마트 TV를 해킹해서 시청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모니터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해킹이란 인터넷으로 남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망가뜨리는 것이고요. 스마트 TV는 안테나나 별도의 장치 없이 많은 TV 채널과 음악, 영화 등을 볼 수도 있고 인터넷 서치도 가능하고 게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 TV는 마이크 기능과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요. 이 FBI는 잠금 장치가 잘 된 컴퓨터는 해커들이 침입하기 힘들 수 있지만 보안이 허술한 TV는 쉽게 연결이 가능하고 이 일은 최악의 상황까지, 그러니까 집까지 침입자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커들이 원하는 채널을 마음대로 틀어서 자녀들에게 위험한 비디오를 보여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침실 TV에 카메라가 켜지고 마이크가 켜지면서 해커들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커들의 해킹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줬는데요. 구글을 검색하기만 해도 보안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 보안 프로그램을 깔 것, 그리고 까만색 테이프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리라고도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ELL English Language Learner. 미국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소위 EELL들의 장기적인 학업 성취도가 원어민 동급생들에 비해 높거나 최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대학 부설 학교 연구 컨소시엄 연구진은 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시카고 교육청 산하 유치원에 영어 교육 학생으로 입학한 1만 8천여 명의 학업 능력 추이를 8학년 때까지 꾸준히 관찰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시카고 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80%가 영어 교육 학생 80%가 8학년이 되면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 가운데 대다수는 입학 후 5년 만인 5학년 때부터 이미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이들의 출석률과 수학을 비롯한 주요 과목 성적은 원어민 동급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읽기 성적과 졸업률은 비슷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영어 교육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원어민 동급생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데이터들과 상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마리사 드라토레 씨는 이번 연구가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됐으며 영어 교육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이 프로그램을 나간 이후까지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이전에 단순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고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동시에 8학년을 마칠 때까지도 영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머지 20%의 영어 학습 과정 출신 학생들은 출석률과 성적이 외려 동급생들보다 더 낮은 경향을 보이는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일찌감치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소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독자분이 뽑은 보도 내용 어떤 걸까요?
네, 한국행을 위해 중국을 출발해 베트남에 도착한 탈북민들이 지금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입니다.
여보세요? 언니, 안 돼. 빨리 다른 사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우리를 내려가주세요.
지난 29일 서울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 정의연대가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탈북민 보호단체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자 탈북민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또 사건은 정확히 언제 발생한 건가요?
네, 당초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건 지난 29일 아침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 등 남성 3명, 그리고 2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 7명, 10명이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20대 여성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두 1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 이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 21일 중국을 출발해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요.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서 베트남 국경수비대에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중국으로 추방을 됐는데 이들이 다음날 아침 바로 베트남으로 재진입했다가 또다시 붙잡히자 베트남 당국이 이번에는 중국의 공식 인계 요청을 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럼 이 탈북민들 지금 중국으로 추방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중국으로 공식 인계가 되면요, 강제 북송이 기정사실화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들은 북한에서 심한 고문, 구속, 처형까지 당합니다.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탈북민들이 베트남 당국이 2차 체포됐을 때 그 중국의 공식 인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크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쓰러지고 오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 당국이 지금은 일단 자국에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런 과정에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을 포함해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한 여성이 중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체포 과정에서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을 때 한국 공관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요.
네.
도와달라, 자신들을 좀 빨리 데려가달라 울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곧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언론에는 알리지 말라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탈북민들이 계속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체포됐을 당시에 23일이죠. 이들이 닷새를 기다렸는데 공관 쪽에서 뭐 전화도 온 게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따라서 28일 중국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네.
바로 다음날 아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베트남으로 재진입을 했을 때 또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배드로 대표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대사관에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고 크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와는 취재가 됐나요?
네, 이런 탈북민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 한국 외교부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입니다. 제보를 받고 저희가 바로 연락을 취했고요. 또 이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취재 요청에 응하긴 했습니다.
예.
이번 탈북민 체포 소식을 인지한 직후에 관련국 정부와 접촉을 했고 또 적극적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또 관련된 분들과 불과 이 제보, 저희가 제보를 받기 전 하루 전까지도 면담하고 소통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당국과 교섭 중인데 이런 모든 사안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우는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나요?
네, 이미 유엔에서는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네.
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들은 중국을 통하는데요. 여기서 붙잡히면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을 모두 강제 북송합니다. 유엔 그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중국 상황을 심의한 뒤에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네.
중국이 1951년 그 유엔 난민지위협약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포괄적인 난민법을 채택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탈북민을 언급한 겁니다.
네.
위원회는 북한 망명 신청자들이 신뢰할 만한 농루풀망 보호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관해 거듭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루풀망 원칙이라는 게 박해의 위험이 있으면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원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엔 난민주의 협약도 있죠. 인종과 종교, 국적,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그 채약국은 당사자를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는 또 탈북 여성과 또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많은 자녀가 국적 없이 공교육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보고들에 관해서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네.
부모가 출생 신고를 거부당할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네. 자, 중국은 이런 국제사회에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나요?
예,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자녀 문제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국제인권단체들이 여러 해에 걸쳐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다, 경제 이주민이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소식통은 VOA에 중국 모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의 영상을 전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네.
인권 전문가들은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이 불법적으로 탈북민을 계속 강제북송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정책으로 국제사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의 이런 끔찍한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인 대화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의 독립적인 기구로요. 국제 인종차별 철폐협약에 서명한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또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자,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 11명이 현재 베트남 당국에 구류돼 있다는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어떤 기사 올라와 있습니까?
네, 미 해군이 220억 달러를 들여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한 핵잠수함 9척을 새로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미국 해군이 222억 달러를 투입해서 공격용 핵잠수함 9척을 새로 건조한다는 건데요. 해군 당국이 2일 방위산업체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 측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언론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군이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 선박 발주 계약입니다.
네, 핵잠수함 9척을 한꺼번에 들이는 건가요?
네, 당초 해군 당국이 올해 예산안에서 11척을 만들 금액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규모를 줄인 건데요.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 추가 20억 달러를 선택사항으로 책정해서 10척까지 만들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아.
새로 도입한 핵 잠수함 기종은 미 해군의 주력 수중 전략인 버지니아급 신속 공격용 핵 잠수함과 9척 중 8척은 84피트톤을 공간을 확보해서 공격용 미사일 탑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미사일로 다른 잠수함을 격침하거나 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밖에 정보 수집과 정찰을 포함한 특수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미 해군의 데이빗 고긴스 제독은 해군의 잠수함 능력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기종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향상되나요?
우선 동력 수치가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해군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쓰는 핵 잠수함이기 때문에 연료 공급이 상당 기간 필요 없게 됩니다.
네.
이 기간을 그래서 더 늘리는 건데요. 또한 승조원들이 사용할 산소와 식수도 바닷물 속에서 자체 공급해서 몇 달씩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공격 능력까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해군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 미 해군이 이렇게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네.
카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부장은 중국의 군사적 확대와 서태평양에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미 해군의 대응이라고 그런 의미를 CNN 방송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 해군이 커지고 능력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은 여기에 맞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네.
국방부는 지난 5월 의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내년까지 잠수함 65척에서 70척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미군 버지니아급에 대적할 핵잠수함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미 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태평양에서 미 해군하고 중국 해군이 충돌하는 네. 양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 해군의 대응이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슈스터 전 국장이 말했기 때문인데
네.
다만 중국의 행동은 감시 대상이라고는 설명했습니다. 억지력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차세대 잠수함은 타해 추종을 불허하는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2004년부터요. 그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18척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일부는 로스앤젤레스급 구형 핵 잠수함을 대체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한 핵 잠수함들은 모두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에 취약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우리 해군이 핵 잠수함 9척을 도입한다는 두 번째 기사 살펴봤습니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자들 뽑은 세 번째 소식은 또 뭘까요?
네, 북한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난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국무부의 논평입니다.
미국이 또다시 북한에 도발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북한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한 비오의 논평 요청에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멀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또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협상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그들 몫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30일 일본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반응 같네요.
네, 북한이 최근 자신들의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지칭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유독 아베만이 방사포를 미사일이라 우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아베의 뒤를 이어 관방장관, 방위상, 외상, 언론 등도 덩달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특히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이든 간에 북 위협이라고 괴성을 지르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라는 타산을 한 것이다.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렇게 아베 총리를 비판한 겁니다.
네.
일본 담당 부국장은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 가서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지난달 28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하고 일본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낸 거죠?
네. 미국의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 두 발을 또 쐈습니다.
네.
최대 비행거리는 380km, 고도는 97km라고 한국 합참이 밝혔는데요. 발사체 두 발은 각각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고요.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4번째입니다.
네.
이후 북한 관영 매체들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실전 배치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북한에 대한 언급을 내놨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발언 때문에 진위 파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기사입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영국 런던에서 예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거듭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왜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언급했는데
네.
자신은 김 위원장을 신뢰하고 김 위원장도 좋아한다. 김 위원장 또 자신을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 잇따른 발사체의 발사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를 좋아한다 때문에 자신은 그를 로켓맨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 2017년 미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별명으로 로켓맨이라고 말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만났는데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선 알 수 없다. 미북 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자신과 김 위원장이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과거 전쟁 가능성에 대한 발언도 했더라고요.
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벌어졌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집권한 이래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관계가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합의를 이행하기 바란다 말했습니다.
예, 상황은 이런데 북한이 설정한 이 연말 시한을 두고 북한이 잇따라 미국을 압박하는 담화안을 내고 있죠.
네, 담화에 이어서 또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재등정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49일 만인데요. 계속된 북한의 담화 발표, 또 이 같은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고착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상 시한인 연말을 맞이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미 지난해 4월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이 채택 된 만큼 전원회의에서도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미국 언론들도 이 기사를 크게 다뤘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눈 덮인 백두산을 등정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사진과 함께 김정은 말을 타고 신성한 산을 다시 찾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과거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은 북한 주민과 외부에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란 메시지로 읽혔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 전문가인 이병철 경남대학교 교수는 신문에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 서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발표하고 백두산을 찾은 뒤 몇 주 후에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적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네.
또한 북한 정권의 2인자이자 공호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2주 전에도 백두산에 오르는 등 백두산 방문은 큰 정책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신문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분석들이 있나요?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보면은 북한이 줄곧 밝혀온 새로운 길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 전문가인 미국 과학연맹의 안킷 판다 씨는 이 신문에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미 북한은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 문은 닫혔고 이제 우리는 그 결정 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CNN 방송도 크게 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김 위원장이 다시 말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일단 백두산에 담긴 상징성을 소개했는데요. 백두산은 4천 년 전 단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김일성 주석이 항일 의지를 다진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이 방송에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자주 입던 코트와 비슷한 의상을 입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부인과 함께 백두산행을 택한 데 주목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김 씨 일가의 반제국주의 사상을 강조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스뉴스는 북한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백두산 재등정 사진은 외교 기회가 퇴색되고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델럴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매체에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은 준비해라 내년에 큰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제 외교와 정상회담보다는 자력갱생의 해가 될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북 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주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소식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행을 택한 탈북민 11명이 베트남에 구류 중이라는 소식, 또 미 해군이 핵잠수함 9척을 도입한다는 기사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난하면서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논평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던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어낸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정애민 씨의 사연입니다. 지난 2017년 정애민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사연 미국에 오기까지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세상 왜 이렇게 나한테는 험하게 되냐,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체포됐냐.
보위부가 자신을 압송할 것이란 사실을 두 귀로 확인한 정 씨는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화약방법수 사로충인자이라고 했잖아. 우리 같이 이제 평양식 때 같이 있던 아이들. 호텔에 같이 있거든. 자기 다른 방에 들어갔잖아. 야, 나 오늘 이렇게 돼 이런 일인데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나 안 갈래 하니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지에게 함께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야, 이 새끼. 너 나를 배반하고 뭐 하면 얘도 완전 빨간 세상밖에 아니지. 됐다, 이 새끼야. 나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라. 그 다음에 가서도 절대 그 말 흘리지 말라. 하고 나 이걸로 없는 걸 하자 하고 이렇게 보내고.
예상치 못한 동지의 반응에 마음이 더 조급해진 정 씨는 장사를 위해 갖고 있었던 옷들을 반값에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러시아 치타를 떠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당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으로는 조국을 등졌지만 보위부가 자신을 그렇게 쉽게 버릴 줄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1년, 2년까지는 내가 당위원회 외압을 하고 거의 볼 때는 1년은 보위부에 있었거든요. 보위부 사람들한테 내가 돈벌이를 많이 했었죠. 청해졌습니다, 돈벌이를.
정 씨는 러시아에서 경첩을 만들어 북한으로 들여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첩이잖아요, 경첩. 경대를 만들어요, 경대. 경대 만드는데 경대 경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선반으로 깎아가지고 원래 내가 그 기계제를 하잖아. 내가 기계 그 워터방 만드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걸 깎아가지고 이게 쇠를 녹여서 있잖아요. 딱 보는거는 딱 거기 형태에서 나오거든. 그거 하나면 뭐 그게 100달러씩 되는데 그건 우리 사람들 이제 중앙장 목재가공자니까 얘네들이 제가 아닌 것 많더라고요. 기술들이 다 기술자들 들어왔으니까 걔들이 이런 경제 참아 들어오면 그 경첩에서 못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당시 경대를 만들어도 경첩을 달자면 비싼 돈을 들여야 했는데 정 씨가 만든 경첩을 단 경대를 러시아에 다시 팔았고 그렇게 해서 외화 벌이에 앞장섰다던 정 씨. 당을 위해 충성했던 자신이 한국 목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반역자가 된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뭐 목사 만났다는 것도 몰랐어. 생각도 못했댔어요. 한 번 만났댔던 뿐이지. 뭐 크게 뭐 거기 뭐 거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순복음 교회 사람인데. 아 그래.
그렇게 정 씨의 안개 같은 삶이 시작됐고 집을 떠나 정처 없이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10여 개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맺게 된 인연들도 있었습니다.
허진 선생이라고 러시아에 허진 선생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민족대학 총장이며 고려협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 집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 일금회에 모여서 이렇게 세트를 모은 거예요.
당시 정 씨는 그곳에서 현재 한국에서 대북 전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민복 씨 등 탈북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당시 여러 면에서 허진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허진 씨는 옛 소련 내 고려인협회 회장으로 소련과 한국의 수교 당시 통역을 맡는 등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탈북자로서 옛 소련에 정착한 후 러시아 벌목공 등 탈북자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유해는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시카고에서 건축업을 하며 지역 내 탈북자들을 수시로 돕고 있는 정 씨는 과거 허진 씨가 탈북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일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러시아에서의 경험들은 현재 미국에서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가 현재 시카고에서 몇 년째 시도하고 있는 달래, 냉이 등 농사도 러시아에서의 경험이 없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교인이 하나 이제 모스크바 민족 방송국 국장의 사모님이야. 사모님 거기 다녔거든. 국장은 그러니까 국장이라는 게 지금 북한 그 방송이야. 북한 방송 국장.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 다녔거든. 한국 교회. 그때 그 사람이 나보고 살라가면서 별장 하나 주더라고. 뭐 딸기 농사도 해먹고 사과도 딱 해먹고 뭐 감자도 심어먹고 하면서 하여튼 잘 지냈어.
러시아에서 찾아간 한인교회. 그곳에서 만난 한인 여성에게 농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로봇 전문가였던 정 씨가 삽을 들고 땅을 파 먹고 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러시아에서 배운 농사 기술을 우크라이나에서 써먹었고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등지를 다니던 정 씨가 중국에 간 건 탈북자로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업가로서 성공이란 것이 뭔지도 맛봤다고 말합니다.
뭐
현대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 부속공장도.
부속공장. 예. 어디에 있었어요?
그건 북경 순위에. KFC라고. KFC 부속공장. 뭐 무슨 이런 공장 이런 공장.
그 사장이셨다고요?
네, 사장했죠. 중국말로 베이징 산밍수 쫑수궁 정유생궁수. 이게 내 회사 이름이에요. 내 고향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이나 우리 북경 와서 내가 들려와가지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진짜 이게 네 회사 맞잖아. 야, 이거 내 회사 맞잖아. 직원들 뭐 설계하는 사람도 있지, 경비들 있지, 뭐 현장에 나가면 뭐 바글바글 하지.
그렇게 300명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처음에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중국 회사 있잖아요. 중국 회사 빌려서 썼어요. 이름을. 그럼 8%를 줘야 된다고. 8%. 그러면 400만 공정에 8%는 돈이 얼마야 그게. 한 돈이죠. 중국도. 그럼 그 회사에 네가 다 돈 나온다고 나한테. 8% 떼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돈 버는 게 정말 힘들지. 그러다 그렇게 해서 벌고 나니까 한 3년 벌고 나니까 내 통장에 한 30만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중국에서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났던 탈북자의 권유로 한국에 입국하긴 했지만 정 씨는 애초부터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빠져나왔던 정 씨는 모스크바 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었습니다.
나는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정말 실망한 거예요. 난 한국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난 무조건 한국에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가. 아, 강자를 또 밀어내보네. 안 맞는다. 93년도죠.
그러나 정 씨는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에서 인형 제조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역시 미국에서 다음 사업 구상의 걸음이 됩니다. 정 씨가 한국을 거쳐 마침내 미국에 도착한 것은 2012년.
난 뭐 미국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캐나다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캐나다 들어갈라 했지. 그래서 캐나다 국경 넘어갔다가 거기서 못 가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떨어졌어요.
정 씨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탈북자들과 함께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 시간 잡아놓더니 도로 미국으로 보내더라고요. 택시를 태워가지고. 황황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캐나다 친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나야라고 폭포 나와서 다 만나서 가게 돼 있었거든. 그게 안 되니까.
50대 탈북 남성 정혜민 씨의 미국 정착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연방 정부군이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더 많은 수의 백인 정착민들이 서부로 몰려왔습니다.
홈스테드 법은 정부 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5년만 고생하면 이 땅이 다 내 땅이 된답니다.
하지만 대평원에서 농장을 만들고 일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있는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으니 도대체 뭘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집 짓는 건 둘째치고 울타리 칠 나무도 없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4부 대평원의 정착민들.
서부로 온 정착민들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대평원은 동부와는 달리 언덕도 없었고 나무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집을 지을 목재를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난방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넓은 땅을 포기하고 다시 동부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선 불을 피워야 하니 이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작은 나무 조각이라도 구해야겠어요. 마른 풀이나 소 배설물 같은 것들도 닥치는 대로 다 모아보죠.
대평원에서는 물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토지는 비옥했지만 땅을 개간하는 과정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풀뿌리는 굵고 강했고 쉽게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날씨도 문제였습니다.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었는데 겨울에는 또 혹독한 추위가 닥쳐옵니다. 대평원에서 맞는 겨울은 동부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아주 매서운 추위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야죠.
땅을 일구기 위해서 서부 대평원을 찾아온 정착민들은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평원으로 처음 찾아왔을 때 정착민들은 안락한 생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정착민들은 대평원에서 농사지으며 생기는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찾아냈고요. 하나둘씩 풀어나갔습니다.
드디어 절도가 부설됐습니다. 이제 기차로 목재를 실어올 수 있게 됐으니 우리도 이제 곧 집 같은 집을 지어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기차가 운행되면 무엇보다 연료용 땔감과 석탄부터 빨리 실어와야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기술들이 개발됐고요. 새로운 기술들로 정착민들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갈수록 성능 좋은 펌프들이 등장해서 물을 더 쉽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됐고요. 새로운 굴착 장비가 발명되면서 우물을 더 깊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펌프들은 풍차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874년에는 집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울타리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철조망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철조망이란 게 날카로운 금속가시로 돼 있어서 사람의 피부도 찢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무 울타리 대신 이 철조망을 치면 소들이 울타리를 넘거나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철조망을 치면 농작물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시기에 새로운 농사 장비들이 발명돼서 농사를 더 쉽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쟁기가 등장하면서 평원의 풀들을 갈아 엎을 수 있게 됐고 농사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집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물도 없고 농사지을 장비 하나도 없던 시절을 힘들게 견디고 나니까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같이 고생했던 우리 마을 사람들 이젠 다들 두 다리 쭉 뻗고 한숨 놓게 생겼습니다.
대평원의 농부들은 처음에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농사짓기에 필요한 비가 충분히 내렸고 엄청난 양의 밀과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곡물들 가운데 많은 양이 유럽으로 팔려나갔고 농부들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건조한 날씨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익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착민들이 처음 대평원의 땅을 일구면서 생겨났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대평원에 정착한 사람들은 농작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몇 가지 현실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불만 가운데 하나는 곡물을 시장까지 옮기는 데 드는 수송비였습니다.
나무를 사서 집을 지을 수는 있게 됐지만 그 목재를 서부에서 철도로 수송해오는 비용은 우리가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평원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울타리로 쓸 철조망에 쟁기는 기본이고 다른 장비들도 필요한데 이런 걸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형편이 이러니 땅은 넓어도 고작 농작물 한두 가지만 생산하고 그칠 수밖에요. 곡물을 수송하는 유일한 수단이 절도인데 수송비가 이만저만 비싸야 말이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애써 농사지어 열차에 실어 시장으로 보내고 나면 내 수중에 떨어지는 건 재료값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무슨 신명이 나야 농사를 지지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봐도 철도 운송비가 농작물 가격에 비해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 곡물이 팔릴 때까지 저장해두는 보관료도 너무 비싸고요.
농부들은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 역시 너무 높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외국 물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관세인 수입세에도 반대했는데 어떤 관세는 60%나 됐습니다. 의회는 값싼 외국 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런 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정부 정책의 희생자라며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정부에선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단결만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Josh Groban입니다. Bring him home 들으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ranted me a son, the summer's done.